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14일 수요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멈추면 장막을 세우고, 각 지파는 장막 사면에 한 면마다 세 지파씩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성막의 네 면에는 각각 한 지파씩 지배적인 지파가 있었다. 그들은 어떤 지파였는가? 민수기 2장 3절.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민수기 2장 10절. 남쪽.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민수기 2장 18절. 서쪽.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민수기 2장 25절. 북쪽.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각각의 지배적인 지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만의 특별한 깃발을 개양했을 것을 유념하라. 성경은 각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묘사된 지파의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얼굴을 동서남북 네 지점에 각각 할당하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유다 깃발은 사자, 르우벤의 깃발은 사람 또는 사람의 머리 모양, 에브라임의 깃발은 소, 단의 깃발은 독수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에스겔이 묘사한 그룹에 나타난 네 생물이 이 네 깃발에 표현되었다. 칼 F. 카일, 구약 성경 주석, 2011년. 전통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전통을 성경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과 비교해보면 새 예루살렘의 사방에 각각 새 지파를 나타내는 문들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가르친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묵상.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멈추어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처럼 진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선지자 왕 50. 우리의 장막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노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의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이야기는 실로 감동적이고 행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디 한 곳 어두운 그늘이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웅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육축과 곤충들을 만드신 다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자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매우 멋진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의 영장, 영원한 영생, 아름다운 에덴 동산, 행복한 결혼과 쉼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마쳐졌을 때 이 창조물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습니다. 걸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 곧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최고의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깨트려버린 한 존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마귀요 사탄이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행복을 깨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산책하던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에서도 동산 중앙,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뱀의 모양을 하고서. 그렇다면 왜 마귀, 사단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예언의 신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2쪽.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공중으로 날아다닐 땐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그 나무의 과실을 한가로이 먹고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간교한 것이 아니라 뱀으로 변장하고 하와를 기다리고 있던 마귀,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당시에 뱀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날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닐 때에는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도 발했습니다. 지금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뱀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뱀처럼 혐오스럽거나 징그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저주를 받을 만큼 저주스럽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뱀을 이용하여 사단이 변장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건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무심코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뱀이 곧 마귀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와에게 말을 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와는 뱀, 곧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드디어 마귀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사탄은 왜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아남는 이들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 자신들도 용서해달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을 세우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와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면 마귀는 외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었으면 우리도 용서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7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계획이라 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면 자신들도 용서해달라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래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저들이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만 하면 그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 아담과 하와와 연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그들은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꼬인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8쪽. 그들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을 반역자의 대열에 들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이곳을 저희 본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힘은 거룩한 천들과 같아져서 하나님께서라도 능히 내쫓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마귀는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수만 있다면, 자기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에덴 동산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이러한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천사의 무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홀로 에덴 동산을 찾아와 뱀으로 변장한 후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와가 나타나자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깨어 끝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 범죄한 후에는 천사를 보내어 그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9쪽.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무리를 모으셔서 장차 들어올 듯한 죄악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셨다. 하늘 회의에서는 천사들이 에덴을 방문하여 원수에게 오는 위험에 대하여 아담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천사는 우리의 시조를 방문하기 위하여 급히 날아갔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 방법을 알려줄 것인지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를 파견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또 그들은 사단의 반역과 타락에 대한 슬픈 역사도 알려주었다. 그 천사들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가 되도록 했다는 것과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고상하고 행복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높은 지위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천사를 보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끝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루스벨 천사가 반역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들도 그렇게 함으로 행복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와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탁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쪽. 천사들은 하와에게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니 자신의 리몰두에 남편의 곁을 떠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특별히 하와를 챙겼습니다.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남편인 아담의 곁을 떠난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소홀히 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하와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편의 곁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슬픈 선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입니다. 평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남편과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 여자의 권유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또 다른 짐까지 여인들은 져야 했습니다. 여인들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아담에게 노동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노동은 고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대가 없이 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즉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처참한 선고를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생 70, 80을 살면 대부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끝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입니다. 뱀으로 변장하여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슴 아픈 선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뱀에게, 즉 사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위대한 선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죄를 지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사단은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지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불행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하늘은 깊은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들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깊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 회의를 가리켜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는 평화의 은혼이라 불렀습니다. 평화의 은혼.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세 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죽을 당사자는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언의 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2쪽. 그는 예수님은 세 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혹의 빛이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 그 다음에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의 무리에게 알리셨다. 그는 저희에게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결과 그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의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세 번이나 들어가서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간청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으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람을 위하여 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아름다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에게 곧 사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곧 사탄은 교회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내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시킬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9쪽.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저희의 죄 때문에 짧아졌다. 마침내 인류는 너무도 가치가 떨어져서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유격적 마음의 방종을 인하여 갈바리에 오며 속죄에 장엄하고 숭고한 사실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연약함과 쇠약해진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가 하늘을 떠나신 목적에 충실되게 연약하고 천하게 되고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큰 결점들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이 예수께로 간다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면 예수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주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값진 구원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위치.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열망은 우리 자신의 단점을 식별하기 위한 밝은 시력과 필요한 모든 책망과 교훈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를 갖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그것들을 놓쳐버림으로 잊어버리는 청중이 되어 실행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디 형제여, 과거 얼마 동안 그대의 활동은 이전처럼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각인이 찍혀 있지 않다. 그대가 없는 동안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세속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녀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것 때문에 그대는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대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세속적인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자격을 너무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대가 아내를 신임하는 것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고자 틈을 타고 있다. 그는 그대를 그물로 잡고 그대 둘을 다 같이 멸망시키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대는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벗어서 대부분 아내에게 주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내는 그대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편의 책임으로 맡겨진 바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DC 부인은 어떤 면에서 기만당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그녀를 교훈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대 둘 다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그녀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한 식별력은 원수의 기만이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보는 데 민감하고 이해하는 데 민감하고 기대하는 데 민감하여 극히 예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이런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대와 아내를 다 같이 미혹시켰다. 디 형제여, 그대는 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다. 디 자매가 판단력이라고 생각해온 것 중 많은 것은 질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질투의 눈으로 보고 의심하고 악하게 추측하고 거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신적 불행과 실망과 의심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은 아내의 사상을 우울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아내는 불길한 악의 예감에 빠지고 그녀의 심히 예민한 기질은 그녀를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태만과 경멸과 손상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이런 모든 일이 그대 두 사람의 영적 향상의 길을 가로막고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그대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완고하고 고정된 의지를 가진 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은 교정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 둘 다 마침내 믿음의 파산을 당할 것이다. D 형제여, 그대에게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대가 포기한 청지기 직분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대의 가정의 선두에 서도록 하라. 그대는 아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완전히 의지하고 그대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디 자매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도록 빛을 주지도 않으셨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일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그대가 아내에게 아내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안정된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대의 아내가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그대의 계획에 관하여 아내와 의논하라. 그러나 아내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짐을 지기에 합당하다고 보신 그대의 형제와 의논하라. 그대가 이와 같이 마땅히 조언을 받아야 할 사람의 조언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대는 이의 경우에서처럼 그렇게 큰 잘못, 그처럼 쓰라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이 경우에 있어서 빛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녀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속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원수는 그대가 이 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별은 밤하늘의 점의 모습으로 반짝거리는 천체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star라고 하지만 사실 영단어 star는 항성만을 뜻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별을 항성과 행성으로 나눴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별을 고정된 별과 떠도는 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전해져 오다가 행성은 떠돌이라는 뜻에 플래닛이라는 이름이 붙고 항성은 그냥 스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스타가 오직 항성을 뜻하며 행성은 스타가 아닌 플래닛이라고 구분합니다. 문제는 민간에서 여전히 해는 sun, 달은 moon, 별은 star라는 분류법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어서 star는 별일 수도 항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어의 별 역시 일상적인 용어로 항성뿐만 아니라 행성과 위성, 유성, 해성 등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한자어에 별 성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동아시아에서는 밤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구분 없이 별로 지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별과 같이 일상 속에서 별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성의 일종인 태양은 일반인에게는 별로 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보통 별이라 하면 밤하늘에 떠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항성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성이 새별로도 불리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행성도 조그마한 점으로 반짝이기에 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블랙홀을 제외하고 표면적이 존재하는 모든 단일 천체를 별이라 불러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은 천문학계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별은 보통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에 떠 있으며 행성이나 태양, 달 등과 달리 천구상의 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옛날의 사람들은 별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불멸의 존재라 생각했으며 이 별들을 잇고 전설을 붙여 별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별자리와 북극성, 남십자성을 보고 방향과 절기를 알았으며 시력 검사에도 쓰였다고 하는데 큰 곰자리인 북두칠성의 미자르가 그 예입니다. 별을 문자나 도형으로 표기할 때는 아스테리크와 오각이나 육각으로 뾰족한 모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에서 반짝하고 퍼져나오는 빛살을 추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각 별의 경우 오망성이라 부르고 육각별은 다윗의 별이라 불리며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뾰족한 모양은 서양에서 기원한 것이고 동아시아에서는 별도 크지만 작을 뿐 해와 달과 똑같은 원으로 인식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별자리를 그릴 때 작은 원들을 선으로 이은 식으로 그려 넣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 사진을 보면 밝은 별은 작은 광점으로 찍히지 않고 십자형 또는 X자형으로 빛살이 퍼져나옵니다. 이는 크로스 필터 등으로 빛살이 퍼지는 효과를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 반사식 망원경에서 부반사경을 고정 지지하는 스포크로 인해 빛이 스포크의 경계에서 회절하여 퍼지기 때문입니다. 스포크가 필요 없는 굴절식 망원경 또는 반사식 망원 렌즈는 이러한 십자형 빛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문대나 고배율의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이 아주 크게 보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행성이 아니라면 몇 배율로 봐도 지구에서 보면 별은 그냥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연주시차 공식을 이용하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거리는 파색으로 표현하는데 1파색은 약 3.26광년에 해당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광체의 밝기 단위는 등급을 쓰며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겉보기 등급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러한 별의 등급은 높은 숫자일수록 어둡고 낮은 숫자일수록 더 밝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0과 음수도 될 수 있고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며 5등급은 100배, 2.5등급은 10배의 밝기 차이에 해당합니다. 별의 등급이 1등급 내려가는 것은 약 2.512배 밝아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골로 멀리 나가야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맑은 날에는 도시에서도 1등성이 관찰 가능하기도 합니다. 금성이나 목성의 경우는 매우 밝기 때문에 날씨가 웬만큼 흐리지 않는 이상 어디서든지 관찰 가능합니다. 흔히 도시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대기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사실은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까운 곳에 밝은 광원이 있으면 암 수능을 해치게 되며 도시 불빛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대기에 반사되어 전체적인 밤 하늘의 밝기를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육안 관측뿐만 아니라 천체 사진 촬영 시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별은 아주 작은 점 광원이기 때문에 이를 촬영하려면 장 노출 고감도 촬영이 필요한데 배경의 광공해까지 함께 담아버리기 때문에 장 노출을 하자니 사진이 하얗게 타버리고 노출을 줄이거나 저감도를 하자니 별이 찍히지 않게 되어 천체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체 사진 최고의 장비는 광공해가 없는 지역의 밤 하늘이라고 말할 정도라 합니다. 별의 물리적 크기는 일부 가까운 항성의 경우 거리를 떨어뜨린 망원경에서 입사한 빛을 서로 합쳤을 때 나오는 간섬 무늬의 패턴이나 달에 발생하는 광도 변화를 이용하여 시직경을 구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시직경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효 온도와 표면적, 광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크기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관측된 바로 가장 큰 별은 방패 자리 스티븐슨 2-18로 태양 반경의 2150배 정도이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AU로 치면 대략 10AU 정도의 크기입니다. 만약 이 별이 지금의 태양 자리에 있다면 천왕성에 닿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통해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짓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래된 관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한 자연현상으로서 빛나는 별의 모습을 사용하시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별과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